청취자님, 만약에 오늘 당장 누군가가 내 통장에 전 재산을 요구하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대신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미친 소리 아닌가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렇죠. 현대사회에서는 완전 범죄잖아요. 근데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는 이게 형제라는 단어 하나로 통용되는 아주 당연한 계약이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 형제라는 개념은 지금이랑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그러니까 각자의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주말에 넷플릭스를 같이 보는 그런 느슨하고 개인화된 안식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죠.
완전 딴판이죠.
대체 고대인들에게 가족이란 무엇이었기에 이런 피 튀기는 운명 공동체가 가능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파헤쳐볼 자료는 데이비드 드 실바 박사의 신약성서의 문화적 배경 중 가족과 가정에 관한 강연입니다.
오, 기대되네요.
이 자료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그런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거든요.
아, 단순한 고대 역사 공부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엄청 흔하게 마주치는 형제, 자매, 양자됨 막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 체제를 뒤흔드는 폭탄 같았다는 걸 보여주는 해독제에 가깝죠.
좋아요. 그 숨겨진 코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이 거대한 고대 가족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그 근간이 되는 시작점부터 짚어야 할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고대인들은 모든 것의 기준을 핏줄, 즉 혈통에 두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할 때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입지가 최고죠.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나 사회적 자본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첫째도 혈통, 둘째도 혈통이었습니다.
와, 핏줄이 진짜 전부였네요.
네, 구약성서의 에스라라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공동체를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족보를 들이밀면서 혈통을 검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족보부터 챙겼다고요?
그렇죠. 12지파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족보가 없으면 아예 그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 발을 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외경인 토비끼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보니까 그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그 길동무 구하는 장면 말씀이시죠?
네. 토빗이 자기 아들을 아주 멀고 위험한 여정에 보내야 해서 길동무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 지원자의 무술 실력이나 뭐 성품을 묻는 게 아니라 대체 네집 자식이냐 이것만 집요하게 캐묻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족보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비즈니스 미팅 전에 상대방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샅샅이 뒤져보거나 은행에서 대출받기 전에 신용점수를 쫙 조회하는 것과 완벽히 같은 기능이었네요.
진짜 정확한 비유입니다. 조상의 신용등급이 곧그 사람의 현재 명예이자 신분증이었거든요. 토빗은 상대방이 믿을 만한 가문 출신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아들을 맡깁니다.
아, 그렇군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21세기 청취자님들에게 완전 수면제처럼 여겨지는 그 신약성서 마태복음 1장의 비밀이 탁 풀립니다.
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 그 끝없는 이름의 나열 말씀이시죠? 솔직히 현대인들한테는 착을 덮게 만드는 최악의 오프닝이잖아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뭐 그렇죠. 하지만 1세기 유대인 독자들에게 그 족보는 예수를 소개하는 가장 자극적이고 완벽한 이력서였습니다.
자극적이기까지 했던 말인가요?
네, 단순히 가족사를 막 늘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의 정당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당시 법정에서 통용되던 가장 확실한 증거사료인 혈통으로 증명해낸 거니까요.
아, 게다가 마태가 그냥 막 이름을 나열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고도의 암호 같은 걸 숨겨놨다는 게 진짜 흥미로웠어요. 약간 천재적인 숫자 마케팅 같달까요?
네, 여기서 당대의 아주 독특한 관행인 게마트리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게마트리아요? 그게 뭔가요?
고대 히브리어에는 숫자를 표기하는 아라비아 숫자 같은 별도의 기호가 없었어요. 대신 알파벳 자음 자체가 숫자의 값을 가졌죠.
오, 알파벳이 곧 숫자였다고요?
그렇죠.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구성하는 세 개의 자음, 그러니까 달렛, 바부, 달렛, 이세 개가 가진 숫자 값을 다 더하면 정확히 14가 됩니다.
숫자 14요? 잠깐만요. 그래서 마태가?
네,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 14대, 그리고 유배부터 예수까지 14대씩 세 구간으로 딱 맞춰 배치했습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족보의 세대수를 의도적으로 다윗의 이름값인 14라는 숫자에 딱 맞춰서 편집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누락된 세대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14대에 맞춘 거죠.
세상에.
이 시각적인 구조와 숫자 안에는 예수가 바로 다윗의 궁극적인 후손이자 완성자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치밀한 설계죠.
와, 그건 진짜 몰랐네요. 족보가 그냥 지루한 기록이 아니라 아주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선언문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핏줄이 그렇게 절대적이었다고는 해도 사람 사는 사회라는 게 혈연만으로 딱 무자르듯이 나뉘지는 않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이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친족보다 가깝지만 같은 부류는 아닌 이라는 대사죠.
아, 피는 섞였어도 결이 다르다는 것인가요?
비슷합니다. 고대인들에게 가족의 경계는 생물학적인 피가 섞인 친족에만 머물지 않았거든요. 자신들과 가치나 운명을 공유하는 동족, 즉 같은 부류 역시 이 친족의 테두리 안에 넣었습니다.
아, 개념을 확장해서 썼군요.
네, 고대 그리스인들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 도시 사람들을 저 밖에 야만인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같은 부류로서 친족이라고 여겼던 것처럼요.
그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외 유대인 마을에 억압적인 로마 군대가 쫙 깔리면서 쳐들어왔을 때 평소에는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마을 사람들이 그 외부 위협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형제다 이러면서 막 거대한 대가족으로 똘똘 뭉치잖아요.
네,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다가 로마 군대가 싹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기네 가문별로 막 쪼개져서 남남처럼 굴고요. 상황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쫙 늘었다가 확 줄어드는 아주 유동적인 경기였네요.
외부의 압력이 친족의 바운더리를 규정하는 이 현상은 사실 고대 사회의 경제적 조건이랑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조건이요?
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새로운 가치를 막 창출해서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믿잖아요? 하지만 고대 세계는 기본적으로 자원이 철저하게 제한된 재화 사회였습니다. 조차 아주 한정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이나 명예를 더 얻으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는 그걸 잃어야만 하는 완전 제로섬 게임이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부의 결속력이 생존 그 자체였어요. 현대에는 형제자매 간의 경쟁을 약간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좋은 대학 가나 연봉 얼마나 받나 은근히 막 비교도 하고요.
맞아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형제 간의 경쟁은 곧 가문의 공멸을 의미했습니다. 집안에서 자원을 두고 다투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굶주려야 하고 그것은 곧 외부의 다른 가문과 경쟁할 힘을 통째로 잃게 된다는 물리적인 타격을 쓰태했으니까요.
아, 그래서 고대 윤리학자들이 그렇게 형제 간의 평등과 협력을 엄청나게 강조했군요. 자료에서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제 관계를 우정의 최고봉이라고 불렀던데 이게 그냥 뭐 도덕적인 훈화 말씀이 아니라 피말리는 생존 전략에서 나온 거였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비극적인 신화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신화요? 어떤 이야기죠?
고대인들이 늘 경계했던 카드모스의 승리라는 개념이거든요.
카드모스의 승리요?
네.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이 왕위를 놓고 전쟁을 벌이다가 전장에서 서로를 찔러서 동반 자살에 가깝게 죽어버린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헉! 세상에.
형제를 밟고 일어서서 얻은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다. 그리고 결국 가문의 파멸이다. 라는 이 뼈저린 교훈을 그들은 아주 중요한 생활 원칙으로 삼고 있었죠.
잠깐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가족 안에서는 그렇게 정직하고 말 이타적이고 형제를 위해서 내 몫까지 선뜻 양보하는데 외부인에게는 어땠나요?
아, 외부인요?
네. 외경 유딧 이야기를 보면요. 유딧이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적장 홀로페르네스한테 접견해서 정말 이제 막 숨 쉬듯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속이죠.
네. 그리고 결국 방심한 적장의 복을 댕강 베어버리죠. 아무래 전시 상황이라도 종교문헌에서 이런 엄청난 사기극을 막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칭찬한다는 게 현대인으로서는 참 당황스러운데요. 이게 칭찬받을 일이었나요?
현대의 보편적인 도덕률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 당시의 윤리는 우리 그룹, 즉 인그룹과 외부 그룹인 아웃그룹에 완전히 이중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중잣대였군요.
네, 외부인, 특히 적을 상대로 내 가문이나 민족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건 아주 지혜롭고 칭찬받아 마땅한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와, 밖에서는 아주 냉혹하고 교활한 승부사여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군요.
하지만요, 똑같은 속임수를 내 가족이나 친족한테 쓴다? 이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극도의 수치이자 완전한 금기였습니다.
가족한테 거짓말을 하면 끝장나는 거네요.
네, 외부인과 논쟁에서 이겨서 뭐 자존심을 세우거나 재산을 조금 더 차지하는 것보다 형제자매 간의 절대적인 신뢰와 조화를 유지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했거든요. 외부의 적폐로부터 나를 온전히 보호해줄 유일한 방패가 가족뿐이었으니까요.
집 밖에서는 무자비한 이기적 전사, 집 안에서는 완벽한 이타주의자. 야, 이 끈끈한 형제들의 평등한 협력 뒤에는 사실 이 모든 걸 통제하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자료에서 말하는 오이코스, 즉 가부장적인 가정 말입니다. 이건 대체 어떤 구조였나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대 가정의 실체를 정말 정확히 다야 하는데요. 현대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외부에서 각자 돈을 벌어와서 집안에서는 편하게 쉬고 밥 먹고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막 소비하고 배출하는 단위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주로 돈을 쓰는 곳이죠.
하지만 고대 가정은 그 자체가 거대한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생산 단위의 중심 허브에는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노예들의 주인인 단 한 명의 남성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죠.
예수님의 가정을 떠올려봐도 그렇네요. 아버지 요셉하고 아들들이 다 같이 목수일을 하면서 막 가족 비즈니스를 굴렸고 베드로랑 요한의 집안도 배를 여러 척 가진 꽤 거대한 어업회사였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생산 단위죠.
특히 그 막달라 마리아 고향에서 발굴된 생선 건조장 유적 이야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 엄청난 양의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말리는 아주 고된 노동에 남성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심지어 여성들까지 대거 투입되었다면서요?
네, 온 가족이 매달려야 하는 아주 고된 육체 노동의 현장이었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지위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네.
우리는 흔히 고대 사회의 여성이 뭐랄까 마치 노예나 다름없는 재산 취급을 받았을 거라고 단정짓곤 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철저한 가부장제니까 여성은 그냥 뭐 소유물이나 물건 취급을 받았던 거 아닌가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건 좀 과장된 편견 같기도 한데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물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강하게 쓴 기록이 남아있긴 해요.
네.
그리고 사회 전체가 남성 중심이었던 것도 당연히 부인할 수 없고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나 당대의 문헌들을 아주 깊이 분석해보면 고대 문헌 어디에도 여성을 노예와 동일시하면서 막 단순히 물건처럼 재산이라고 부른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억압받는 시색량이라기보다는 성별로 인한 명확한 한계는 있었지만 이 거대한 가족 기업을 함께 굴러가게 만드는 필수적인 파트너였다는 뜻인가요?
네, 주니어 파트너라는 표현이 아주 적당하겠네요. 여성이 집안의 재정을 꼼꼼히 관리하고 노동을 직접 지휘했다는 기록들이 이를 딱 뒷받침해줍니다.
오, 주니어 파트너.
기원의 1세기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코스가 부부의 조화를 음악에 비유한 아주 탁월한 설명이 있거든요.
음악이요? 어떤 비유인가요?
당시 고대 음악은 현대랑 좀 달랐는데요. 현대 합창에서는 소프라노가 주로 높은 음으로 멜로디를 부르고 다른 파트가 화음을 딱 맞추잖아요.
그렇죠. 멜로디가 주로 고음이죠.
그런데 고대 음악에서는 낮은 음이 주도적인 멜로디를 이끌고 높은 음이 그에 맞춰서 화음을 넣었다고 합니다. 플루타르코스는 훌륭한 가정에서 모든 결정은 부부의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그 전체적인 멜로디를 주도하는 낮은 음의 역할은 바로 남편의 몫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남편이 묵직하게 베이스 라인을 깔면서 그루브를 쫙 주도하면 아내가 그 위에 아름다운 화음을 얹어서 하나의 노래를 완성하는 밴드 연주 같은 거였군요.
오, 아주 정확한 예입니다.
결국 아내에게 요구되었던 순종이나 막 침묵, 은둔, 정절 같은 덕목들이 무조건적인 억압이라기보다는 이 거대한 생산 단위인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화음의 조건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권력의 정점인 아버지 그리고 주니어 파트너인 아내를 봤으니까 이제 피라미드의 더 아래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녀들의 삶은 어땠나요? 현대처럼 막 아이가 왕인 세상은 아니었을 텐데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생명 그 자체를 빚진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생명을 빚졌다고요?
네, 부모는 아이를 내다버릴 수도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고 먹여 살렸으니 이건 자녀 입장에서는 평생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절대적인 부채였죠.
와, 빚의 개념이군요.
네, 부모에게 절대 복종하고 부모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은 그 엄청난 빚에 대한 뭐랄까 최소한의 이자 상환 같은 거였습니다.
부모의 명예가 곧 자식의 존재 가치였군요.
이 맥락에서 신약성서 요한복음의 한 장면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거든요.
어떤 장면이죠?
예수와 적대자들이 막 격렬하게 논쟁을 벌일 때 적대자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최고 가치인 혈통을 딱 내세웁니다. 이때 예수가 뭐라고 맞받아치는지 아시나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며 사탄의 자식이라고 맞받아치죠.
현대인 귀에는 그냥 좀 욱해서 던진 거친 욕설 같지만 그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면 이거 엄청난 타격이었겠네요.
맞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와 혈통을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존재 자체를 완전 박살내는 피를 부를 만한 치명적인 명예 훼손이었으니까요. 자녀에게 요구되는 이 엄격함은 교육 방식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부유층 가문에는 페다고그라는 노예 신분의 훈육관이 있었습니다.
페다고교? 그 영어의 페다고지, 그 교육학이라는 단어의 어원 아닌가요? 그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겠네요.
네, 역할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는 따로 있었고요. 이 페다고그는 말 그대로 규율 반장에 가까웠어요.
아, 규율 반장이요?
네, 아이가 학교에 갈 때 딱 따라가서 딴짓 못하게 막 감시하고 숙제 강제하고 식사 예절 어기면 가차없이 체벌을 가하는 역할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무서운 페다고그 역시 결국엔 노예 신분이었다는 점입니다.
아, 노예요? 그럼 이 가정경제를 맨 밑바닥에서 지탱하고 있던 진짜 토대, 그 노예들의 삶은 어땠나요?
이제 진짜 생산 단위인 오이코스가 돌아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무급 노동력, 노예 제도의 실체를 볼 차례네요.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5명 중 1명, 좀 많은 에베소 같은 대도시에서는 무려 3명 중 1명이 노예였습니다.
와, 인구의 3분의 1이요?
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라고 했나요?
살아있는 도구라고 정의했습니다. 망치랑 다를 바가 없다고요.
살아있는 도구라니, 진짜 선해라고 충격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목수의 망치와 노예의 유일한 차이점은 노예는 숨을 쉰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참혹하네요.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예라고 해서 모두가 다 광산이나 갤리선 밑바닥에서 막 노젓바가 몇 년 안에 과로사하는 그런 지옥 같은 삶만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아, 스펙트럼이 꽤 넓었다는 건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양극단이 공존했습니다. 스펙트럼의 정반대편에는 막 황실 노예나 귀족 가문의 엘리트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노예인데 엘리트요?
네, 이들은 주인의 재산을 대리해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까지 엄청나게 행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의 거대한 도시 에베소 광장에 엄청나게 웅장한 남쪽 문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아우구스투스 황제 가문에서 해방된 노예 두 명이 자신들의 막대한 사재를 털어서 세운 겁니다.
와, 노예 출신이 자기 돈으로 그 거대한 문을 세웠다고요?
네,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은 노예가 어지간한 식민지 총독이나 자유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와 권력을 누렸던 거죠. 아주 복잡하고 모순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청취자님, 지금까지 우리는 핏줄 하나로 모든 사회적 계급이 정해지고 철저한 통제와 한정된 자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똘똘 뭉쳐야만 했던 고대의 배타적인 가족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권력을 쥐고 아내는 화음을 맞추고 자녀는 절대 복종하며 노예는 도구처럼 쓰이는 이 굳건한 성체 같은 조직?
네, 아주 견고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고대 역사 이야기가 오늘의 미션이었던 신약성서에 숨겨진 코드 해독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피와 뼈로 엮인 아주 견고하고 닫힌 시스템 한가운데로 예수가 완전히 새롭고 폭발적인 개념을 툭 던져넣었기 때문이죠.
폭탄을 던진 거군요?
네. 예수는 당시 유대사회를 아주 촘촘하게 나누고 있던 좁은 혈연주의의 벽을 사정없이 막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철저히 왕따를 당하던 세리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딱 선언해버리거든요.
와, 혈통을 당장 조작할 순 없으니까 가족의 정의 자체를 아예 넓혀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또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아서 율법 위반으로 막 논란의 중심에 선 여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요?
네. 이건 단순히 아유 기운내세요 같은 가벼운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수치심 속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유대사회라는 더 큰 가족의 일원으로 단숨에 복원시켜버린 당시로서는 정말 발칙하고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네요. 왜 집을 나갔다 돌아온 방팡한 둘째 아들이랑 그 꼴을 보고 막 분노하는 첫째 아들 이야기요.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현대에는 그냥 회개와 용서의 이야기로 막 아름답게 읽히잖아요. 그런데 고대 가족윤리의 기준에서 보면 이 두 아들 모두 앞서 말한 카드모스의 승리, 즉 가족의 화합을 완전 깨버린 불효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와, 정확한 통찰입니다. 둘째는 재산을 혼란당 날려서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았고요. 첫째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동생을 거부함으로써 그 모인 외부인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또 한 번 수치를 안겼죠.
둘 다 명예훼손이네요.
네, 예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의 뼈를 때린 겁니다. 너희가 벌레 보듯이 하는 저 세리나 죄인들도 사실은 돌아와야 할 너희의 형제들이며 그들을 거부하는 너희 역시 아버지의 명예를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다고요.
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뒷목을 확 잡을 만한 이야기였겠네요. 그 자료에 보면 허구적 친족이라는 단어가 강연에 등장하잖아요.
네, fictive kinship이죠.
이름만 딱 들으면 약간 가짜 가족 같아서 어감이 좀 이상한데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혈통이 아니라 같은 목표와 미덕을 향한 헌신이 진정한 친족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헌신이 친족을 만든다.
예수는 이 철학적 개념을 실제 삶의 근간으로 확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허구적 친족, 즉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선언하면서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의례적으로 부르는 그런 친근한 호칭 수준이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와 초기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진짜 핏부치를 떠나서 새로운 영적 가족, 즉 허구적 친족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그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생판 남들에게 고대 가족들만이 공유했던 그 끈끈한 자원 공유를 실천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낯선 타인의 필요를 막 채워주고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며 심지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외부의 위협 앞에서는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서로를 지켜내는 그 절대적 신뢰를 남들과 나누겠다고 선언을 한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연적인 가정을 떠나서 영적인 새로운 가정으로 들어오라는 그 초대는 당시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거군요. 생존을 딱 보장해주던 기존의 모든 사회적, 혈연적 안전망을 싹 다 버리고 피가 안 섞인 타인들과 완벽한 경제적, 영적 공동체를 이루라는 정말 엄청나게 급진적이고 위험한 사회적 실험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깊이 있는 탐구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고대 문헌을 읽을 때 형제, 자매, 가족 이런 단어를 딱 만나면 그것을 단순히 낭만적이고 뭐 따뜻한 감정적인 관계로만 쓱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네, 그것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생존과 명예 그리고 경제적 기반까지 완벽하게 공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피 튀기는 운명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무거운 책임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서로를 향해서 기꺼이 짊어졌던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주 무심코 읽고 지나가는 그 평범한 단어들 속에 사실은 당시의 경제와 계급 그리고 세상을 확 뒤집어 엎을 만한 거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던 셈이죠.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를 탁 던지고 싶습니다. 1세기 사람들은 철저한 생존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피가 섞이지 않은 생판 남인 타인들조차 기꺼이 완벽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기꺼이 받아들였죠.
나의 재산을 쪼개어 나누고 외부의 위협 속에서 서로의 생명까지 굳건히 지켜주었죠. 그렇다면 오직 개인의 성취가 낭만적 감정, 그리고 소비만을 가족의 조건으로 삼으면서 점점 파편화되어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어쩌면 그 옛날 사람들이 누렸던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형태의 연대감, 그 진짜 가족이 가진 무서운 힘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흥미로운 탐구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